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생중계를 통해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300여 명의 대의원이 있다며 자신의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은 이념적인 대결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전국의 젊은 세대와 근로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나는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로 짜이게 됐습니다. 이란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자금 대출을 촉구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란은 IMF 회원국이라며 자금 지원에 있어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IMF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세계가 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50억 달러 긴급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윗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이 IMF의 신속금융제도에 접근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더해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비판은 잘못됐다. 그들은 매우 중국 중심적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예산의 약 4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오는 8월 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약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악관이 8일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측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전히 이행할 경우 8월 초까지 사망자가 6만 명을 조금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서 6일 발표된 예측 사망자 수인 8만 2천여 명보다 2만 명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또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는 정점은 4월 12일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백악관이 사용하는 예측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꾸준히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델의 예측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대한 봉쇄 조치가 8일부터 풀렸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8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우한을 떠나는 기차와 항공기도 이날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철도역과 공항 관계자들은 승객의 체온을 재면서 서로 거리를 두도록 당부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약 6만 6천 명의 우한시 주민들이 이날 하루 동안 후베이성 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 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7일 트위터에 의회 지도자들과 두 번째 긴급 부양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성명에서 의회가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의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보양안이 오는 9일까지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무누신 장관과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3천만 개가 넘는 미국 중소기업이 생명줄을 잡을 수 있도록 대출 자금이 더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전 세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2주간 국민들에게 식료품점과 약국에도 가지 말 것을 백악관이 권고했는데요. 한편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회사 애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매주 100만 개의 얼굴 가리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의료보건 종사자들을 위한 얼굴 가리개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제품 디자이너, 엔지니어, 운영 포장 공급업체와 함께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얼굴 가리개를 설계 생산하고 배송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미국 산타클라라 밸리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 첫 번째 배송이 이뤄졌는데요. 의료진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기증할 2천만 개의 안면 보호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제작한 안면 보호대는 2분 안에 착용자의 얼굴 크기에 맞게 조립해 쓸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도 마스크 생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이어집니다. 오늘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킹콜이 부릅니다. 거기에 종달새와 비둘기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있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Let there be love 들어보시죠.
Let there be you, let there be me, let there be oysters under the sea, let there be wind, an occasional rain, chili con carne, sparkling champagne. Let there be birds sing in the trees, someone to bless me whenever I sneez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cuckoos, a lark and a dove, but first of all, please let there be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봉쇄 조처가 두 달여 만에 해제된 소식과 이어서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의 포로 교환 협상 중단을 선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봉쇄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제2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대한 봉쇄 조처가 8일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전체에 사상 초유의 봉쇄 조처를 단행한 지 76일 만에 일입니다. 우한시는 지난 1월 23일 항공기와 기차 등의 운행을 전격 중단하며 도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대도시인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된 건 지난해 연말, 그리고 1월 11일 우한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 약 열흘 만에 조처했습니다. 외부와의 출입 단절은 물론이고 도시 내부에서도 버스, 지하철 등 모든 교통수단이 중단되고 자가용 운행까지도 금지되면서 도시 전체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집 밖을 나오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식료품과 약품 등 필수품은 당국이 배달해주는 것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두 달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벗어난 우한 시민들은 8일 0시를 기해 봉쇄가 풀리자 밤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한시는 고층 건물과 교량에서 화려한 불빛을 쏘아올리며 봉쇄 해제를 축하하는 조명쇼로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76일 만에 봉쇄가 풀리면서 육로는 물론이고 하늘길도 다시 뚫렸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봉쇄 해제 첫날 열차편을 이용해서 우한시를 빠져나간 사람이 적어도 5만 5천 명 이상, 항공편을 이용해서 우한을 떠난 사람이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한시의 기차역과 공항은 우한시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고속도로는 긴 자동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았다가 발이 묶였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북새통이 벌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탑승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하는 이른바 녹색 건강코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한 시민들이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전국 각지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승객들로 가득 찬 객실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시 등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는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한시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5만 명. 이는 중국 전체 환자의 6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8만 3천 명입니다. 또 지금까지 중국의 누적 사망자는 약 3,200명인데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2,500명을 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8일 우한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통계 발표 이래 처음으로 우한을 포함해서 중국 전체에서도 사망자가 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제2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기준 의학 관찰을 받고 있는 무증상 환자는 약 1,100명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중에 약 360명이 해외에서 역유입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가 격리 중이던 존슨 총리는 5일 증상이 악화하면서 인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더 악화하면서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국내외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존슨 총리가 7일 산소 공급을 받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표적 증상인 폐렴 증상은 없으며 산소호흡기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의 입원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은 현재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이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일 도쿄도를 비롯해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일본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 거의 매일 3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는 8일 14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1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8일 오전 기준 일본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약 4,300명, 사망자는 93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40만 명 이상, 사망자는 8만 2천 명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의 포로 교환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프간 평화협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포로 교환 협상을 진행하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7일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일주일 동안 카불에서 계속된 아프간 정부와의 첫 대면 협상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탈레반과 미국 정부가 맺은 평화협정에 따라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포로 교환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포로 교환은 아프간 전쟁을 끝나기 위한 첫 단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탈레반 측은 아프간 정부가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프간 정부 측은 탈레반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대표단과 국제 적신월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3월 31일 포로들을 모두 석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석방할 탈레반 포로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팀을 수도 카불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카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연 전술을 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샤힌 대변인은 BOA에 미국 측과 얘기해 미국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상기시키겠다라면서 미국이 이를 지키면 평화협상에 진전이 있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진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협상단 일원인 마틴 백 아프간 지방행정위원회 의장은 카불에서 기자들에게 탈레반 포로 400명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탈레반이 큰 피해를 준 공격에 연관된 고위 지휘관 15명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장은 주민들을 살해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없다면서 이들이 석방돼 전선으로 복귀하면 아프간 영토 일부가 탈레반 손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프간 정부는 하급 반군들을 먼저 석방한 뒤 이들이 전장에 복귀하지 않고 탈레반이 공격을 줄인 것을 확인하면 나머지 포로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가 문제 삼은 15명이 고위 지휘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들 15명이 나머지 포로들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뽑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은 이미 미국과의 합의에서 풀려난 반군들을 전장에 복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장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간 정부가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포로 석방을 지연시켰다라고 샤힌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서명한 평화협정에 따라 탈레반 포로 5,000명과 아프간 정부군 포로 1,000명을 3월 10일까지 석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계속 이행이 지연됐습니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가 상대방 포로를 풀어준 뒤에 이어질 절차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 직접 협상입니다. 가니 아프간 정부는 이를 위해 21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레반 측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 협상단이 대표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이를 재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프간 정부 협상단이 정부 협상단이란 불만을 여러 부족으로부터 접수했다라면서 하지만 모두가 이들이 대표단이라고 말하면 기존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그간 아프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아프간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거부해왔습니다. 샤힌 대변인은 탈레반이 미국과 맺은 평화협정을 잘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아프간 정부군이 전투에 관여하지 않은 탈레반 반군을 공격함으로써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화협정이 자신을 지키는 것은 허용하지만 선제 공격은 불허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니 레겟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탈레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레겟 대변인은 미군과 아프간군이 협정에 명시된 군사 조항을 지켰다라면서 하지만 미군은 아프간 정부군이 공격받으면 이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맺은 평화협정은 아프간 탈레반 협상에서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8일 탈레반 포로 100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했습니다. 이는 아프간 정부의 일방적인 조처로 아프간 정부는 선의의 표시로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 분담금 보류를 검토하는 소식에 이어서 백악관 대변인 교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HO 분담금 보류 검토 의사도 밝혔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분담금 집행 보류를 검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WHO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면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을 위해 미국이 돈을 내고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자금에 매우 강력한 보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서 분담금 보류가 좋은 생각이냐는 기자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자금 집행 종료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WHO는 UN 산하기관으로 국제사회 공중보건 현안을 담당합니다. 미국은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나라인데요. 백악관이 구성한 2021 회계연도 관련 예산안에서 해당 자금을 이미 상당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2020 회계연도에 1억 2,200만 달러에 달하던 금액을 5,800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인데요. 관련 자금 집행을 아예 보류하겠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WHO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담금 보류 검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들은 틀렸고 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제기구인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이러스 확산 차단 기회를 방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WHO가 중국 쪽에 매우 치우쳤고 중국 중심적인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말했는데요. 그 실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단행하자 WHO가 동의하지 않고 비판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WHO가 미국의 조치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합류했으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트위터에도 WHO가 정말로 망쳐놨다고 적었습니다. 왜 그들은 중국을 봉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권고를 내놨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은 그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초창기부터 중국에 출입국을 열어두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WHO 비판에 가세하는 중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사임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마사 맥셀리 상원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WHO가 중국을 덮어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테드로스 박사가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주자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이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좌지우지하도록 해서 공중보건 상황을 호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테드로스 총장은 중국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위험할 정도로 직무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WHO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에 편중된 성향을 보였다는 지적을 주요 언론에서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던 초기 상황에 심각성을 낮춰 평가하거나 중국 당국의 대응을 호평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된 증거가 없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코로나 사태 피해 중소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계속 진행합니다. 추가 대출 자금에 관한 안건이 9일 가결되길 바란다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밝혔는데요. 의회는 앞서 채택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3,500억 달러 상당 중소사업자 대출 자금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가 꺾이는 추세였던 뉴욕주에서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6일 하루 동안 731명이 숨졌다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7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1일 사망자 최대입니다. 뉴욕주에선 미국 내 사망자 만여 명 중에 절반인 5천 명 이상이 나왔는데요. 지난 2일 사망자 562명, 3일 630명으로 늘어나던 추세에서 4일과 5일 이틀 연속으로 600명 미만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가세가 되면서 언제 정점을 찍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한편 주지사가 전격 대선 예비선거 연기를 결정했던 위스콘신주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7일 주 저녁에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지어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얼마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내놓은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얼굴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원은 개표 결과 확정 발표를 오는 13일까지 미루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이 교체됩니다. 스테파니 그리섬 대변인이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의 대변인이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의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으로 교체된다고 7일 CNN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스테파니 그리섬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참모로 돌아갑니다. 플로리다 템파 출신인 맥커네니 대변인은 올해 31살로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17년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에 거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발탁됐는데요. 맥커네니 대변인은 주로 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해왔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은 마크 메도스 신임 비서실장이 단행한 주요 인사개편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메도스 연방 하원의원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메도스 실장이 그리섬 대변인과 충돌하면서 이번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그리섬 대변인이 고위급 참모회의에 빠지기도 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태스크포스 팀에서도 빠지는 등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섬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백악관 대변인으로 기용된 이후 백악관 브리핑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입 기자들과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섬 대변인은 기자들이나 TV 앞에 나서는 대신 인터넷 트위터 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해왔습니다. 그리섬 대변인은 또 대선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에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참모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섬 대변인은 지난 2015년 트럼프 선거 운동에 합류했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섬 대변인은 재임 기간 기자들을 위해 몸싸움을 불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섬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동행했습니다. 당시 미국 취재진이 취재를 저지하는 북한 당국과 맞서다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당시 그리섬 대변인이 끼어들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7일 성명을 내고 그리샴 대변인이 앞으로 영부인 비서실장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그리샴 대변인이 행정부의 기둥이자 진정한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비서실장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샴 대변인은 이번 주 초 개인적인 문제로 사임한 린지 레이놀즈 영부인 비서실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샴 대변인은 7일 성명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두 사람을 위해 계속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커네디 대변인이 새로 취임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네 번째 백악관 대변인이 됩니다. 첫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숀 스파이서 씨였는데 6개월 만에 물러나자 세라 샌더스 당시 부대변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대변인이 지난해 6월 말로 물러난다고 발표하면서 영부인 부속실에 있던 그리샴 대변인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맥커네디 대변인이 언제 공식 취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맥커네디 대변인이 취임한 후 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백악관 브리핑을 부활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메도스 비서실장은 맥커네디 대변인이 TV에 출연해 대통령을 방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맥커네디 대변인은 앞서 TV에 출연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질병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끔찍한 재임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재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한편 알리사 파라 현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번에 백악관 공보실로 옮기게 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실에 있다가 지난해 9월부터 국방부 대변인으로 일했던 파라 대변인은 백악관 전략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파라 대변인은 메도스 비서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메도스 비서실장의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벤 윌리엄슨 씨는 공보실 선임 고문으로 발탁됐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이 올해 11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속속 연기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지아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최근 대선 프라이머리를 치를 예정이었던 지역들이 속속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안에서 점점 확산함에 따라 이렇게 프라이머리를 연기하는 곳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he deadly outbreak has forced schools and businesses to close and the cancellation of public events as officials seek to contain the virus.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결과에 근거해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 다음 11월에 일반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 등입니다. 각 단계에는 헌법이나 연방법, 주법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방헌법은 첫 단계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일정과 형식을 정하는 것은 대개 주정부가 각 정당과 협의해서 할 일입니다.
State law mandates the primary election to be held at least 7 days before any other state holds its primary. By being first, New Hampshire has a reputation as
몇몇 지역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프라이머리 일정을 고정해 놓기도 합니다. 미국 북동부에 있는 뉴햄프셔 주 법은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7일 앞서 프라이머리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정당이 아예 프라이머리를 치르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Currently 34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offer no excuse absentee voting by mail. As the coronavirus threatens Democrats and Republicans alike,
그런데 어떤 정당이 프라이머리를 치르기로 선택했다면 비상 상황 발생 시 프라이머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연기하는 권한이나 절차는 주법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미 주의회 회의에 따르면 적어도 45개 주에서 선거 비상 상황을 다룬 법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비상시 프라이머리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할 권한을 주지사에게 줍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주법에 프라이머리 연기 항목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프라이머리 연기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주지사가 법원에 프라이머리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 첫 번째 시간으로 대선 예비선거 연기 관련 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보시죠. If you change your mind, take a chance on the first in line. Take a chance on me, I'm still free. Take a chance on me. Take a chance if you need me. Let me know. Gonna be around. If you got no place to go, you're feeling down. If you're all alon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초대형 종합대학교들도 많지만 작고 강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대학 순위에서 17년째 국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는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대학교들은 크게 분류하면 대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부류와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는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칼리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간 소개해드린 미국의 대학들은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을 겸비한 종합대학교 위치였다면 이번에 소개하려는 대학은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버럴 아츠 대학이 어떤 성격의 대학인지 여전히 좀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아티노 원어로 볼 때 리버럴이란 말은 리베랄리스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엘리트, 즉 지성인을 뜻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 아츠 교육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나 의학, 경영학 같은 실용주의에 중점을 둔 학문과는 달리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의 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리버럴 아트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How to think 과정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리버럴 아트의 범주는 그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학, 시의학, 공학, 의학, 약학 등과 같은 실용주의 학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이 법학이나 경영학,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대학원이 리버럴 아츠 학문을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과대학들은 과거에는 주로 과학 영역의 과목을 중심으로 지망자를 입학 과정에서 심사했는데 지금은 필수 과학 과목들 이외에 많은 과목을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택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 교육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길러주고 동료 의사, 간호사들과의 관계 등 긍정적이고 폭넓은 능력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리버럴 아츠 교육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수백 개 있는데요. 유서 깊은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대부분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소형 아이비리그로 분류되는 대학들로 매사추세츠주의 애머스 칼리지, 윌리엄스 칼리지, 메인주의 베이스 칼리지, 오드윈 칼리지, 버먼트주의 미들베리 칼리지, 펜실베니아주의 하버포드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또 50여 개 여자 대학들 중에서 소위 5대 여자 명문이라고 해서 웰슬리, 스미스, 프리머, 바나드, 마운홀리옥 칼리지가 대표적인 여자 명문 사립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윌리엄스 칼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매년 미국의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년 평가에서 미국의 전체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에서 17년간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포브스지는 매년 미국의 종합대학교들과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리버럴 아트 대학들을 모두 통합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아주 소형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가 19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179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남학생들만의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대지주이자 민병대 사령관이었던 에브라임 윌리엄스 대령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학교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의 초기 역사의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짚어보겠습니다.
칼리지와 에브라임 윌리엄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방위를 담당했던 시절은 뉴욕주 북부와 매사추세츠주 서부지역은 아직도 영국과 프랑스군이 미국 대륙에서 서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참으로 혼돈된 시대였습니다. 1740년대 에브라임 윌리엄의 집안은 매사추세츠주 서부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재력있는 가문이었는데요. 그 무렵 윌리엄은 매사추세츠주 군기지를 사수하는 민병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755년 전사하는 비운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유언에 따라 에브라임 윌리엄스가 헌납한 좌택과 부지에 윌리엄스타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대학이자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칼리지가 탄생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학 설립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동문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네, 윌리엄스 칼리지의 미국 역사가들의 저서를 보면 매사추세츠주의 또 다른 대학 설립은 불필요하다. 이 대학은 이미 130여 년 초기 식민지 정착민들에 의해 설립된 하버드 대학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두 개의 대학으로 나누는 것은 자칫 대학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식민지 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 윌리엄스 칼리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컸었습니다.
결국 에이브라임 윌리엄스가 사망한 지 30년도 훨씬 지나서야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 역사 자료에 따르면 윌리엄스 칼리지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19세기 때만 해도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 때 저마다 제각각 유럽 성직자들의 외출복을 본따 만든 학위복과 학사복을 썼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이 대학의 특징은 살린 통일성 있는 학위복과 학사복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한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의 기여가 컸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887년 윌리엄스 칼리지의 대학생이던 가드너 레오나드라는 학생이 자신의 졸업식에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졸업생들에게 졸업가운과 모자를 디자인해서 이쪽 큰 화제가 됐습니다. 통일된 졸업가운과 모자를 쓰게 했던 이유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의 신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대학 예복 제조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레너드 씨도 초청되고요. 1895년 오늘날 미국에서 통용되는 대학 졸업 의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트 대학의 하나인 윌리엄스 칼리지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교 현황,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I'm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이 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중재자를 뜻하는 intermediary. 오늘의 예문을 통해 어떻게 쓰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Intermediary, intermediate 하면 가운데, 중간에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intermediate, 중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펠링은 같지만 발음이 다르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Intermediate, intermediate. 그래서 intermediary 하면 외교적 관계, 협상, 비즈니스에서의 중재자 혹은 중개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etween the U.S. and Iran.
미국과 이란 사이에.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트럼프의 방일 기간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아베 총리와 일본은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이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o we'll see what happens.
직역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볼 거다. 다시 한번 예문 표현 주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Intermediate, 이 단어가 중간 혹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n intermediate stage,
과정의 중간 단계.
An intermediate stage. I'm taking an intermediate Spanish class.
나는 중급의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어.
I'm taking an intermediate Spanish class.
Intermediate. 이번에는 동사로 쓰일 때의 예문. 달라지는 발음에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between buyers and sellers.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그는 중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Between buyers and sellers.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between buyers and sellers.
중재자, intermediary, 예문입니다.
I hired an intermediary to sell my condo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I hired an intermediary.
나는 중개인을 고용했어.
To sell my condo.
내 콘도를 팔기 위해.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최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I hired an intermediary to sell my condo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오늘은 intermediary, 중재자라는 표현과 함께 intermediate, 이 어떻게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끝으로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노래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shoes are longing to stray right through the very heart of it, New York. And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top of the heap. These little town blues are melting away. I'll make a brand new start of it in old. If I can make it there, I'll make it anywhere. It's up to you,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Up to you, New York, New York, New York.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